희망지성 정규 뉴스.
일본 메이지 분유가 중국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반일 감정과 연일 확산되고 있는 외국 기업 때리기에 시달리면서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텅슈는 24일 재경 뉴스를 통해 중국 유제품 시장의 경쟁 격화와 호주에서 수입하는 원료 가격 상승으로 회사 수익이 악화함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는 메이지 분유 측의 발표를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메이지사의 이 같은 결정은 중국의 반일 감정이 사업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는 데다 지난 여름 중국 정부가 분유 시장의 독과점을 막겠다며 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징계를 가하면서 수익이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올여름 분유시장 독과점 단속을 실시해 메이지 분유 등 6개사가 가격 담합을 했다고 판정하자 이에 대해 메이지 분유 측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분유 판매가를 제품별로 3에서 7% 낮춰 수익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되는 중국 당국의 외국 기업 때리기로 중국 내 많은 외국 기업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근 당국은 분유 외에도 외국계 자동차의 독과점 조사를 시행했으며 얼마 전 CCTV는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몰아세운 바 있습니다. 호주 퍼스의 한 지질학자는 유칼립투스 나뭇잎에서 황금 알갱이가 자라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금이 있는 곳에서 자란 유칼립투스 나무는 물이 없는 건조기에 지하에 깊이 묻혀있는 황금 성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화학자이자 책임자인 멜빈 린턴 박사는 깜짝 놀랐다.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유칼립투스 나뭇잎의 금 성분을 발견했을 때 매우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린턴 박사는 유칼립투스 나무가 과학자에게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것과 같다며 우리 연구에 의하면 황금 입자가 자라나는 유칼립투스 나무의 뿌리는 지하 30m 깊이까지 다다를 수 있는데 약 10층 높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유칼립투스 잎의 황금 성분은 단지 사람 모발 직경의 5분의 1에 지나지 않으며 유칼립투스 나무의 다른 수종의 잎 역시 황금을 흡수할 수 있는데 호주 아카시아 나무도 그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린턴 박사는 유칼립투스 잎의 황금으로 결혼 반지를 만들려 한다면 500그루 정도의 나무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린턴 박사는 또 이번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황금 성분을 발견한 것은 세계 최초로 향후 금 채광 및 탐사 작업에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뇌물수수와 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에 대한 2심 판결 공판이 25일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외부의 예상대로 법원은 1심 판결의 무기징역을 유지했습니다. 25일 오전 10시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열린 2심 판결 공판에서 보시라이의 항소가 기각돼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CNE 변호사는 새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심은 당사자가 항소하는 한 법에 따라 공개 심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공개 심리는 없었고 직접 판결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2심 심리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고 서면 심리 방식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신화사가 내보낸 사진을 보면 법정에 출두한 보시라이는 수갑을 찬 채 차분한 표정으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남대 장짜닝 법학 교수는 보시라이가 2심 판결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은 항소의 희망을 가졌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보시라이 문제는 정치 사건으로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없다. 항소해도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또 이 결과는 예상대로이다. 중공의 사법은 국립이 아니다. 판결도 법원이 아닌 장로들이 내리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지난시 중국 법원은 5일에 걸친 마라톤 재판을 실시하고 9월 20일 뇌물수수와 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무기징역 및 모든 개인 재산 몰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윈난선 쿤민시 근교 마을에서 지난 20일 농지 강제 수용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경찰대와 충돌해 수십 명의 경찰과 현지 정부 간부들을 인질로 잡는 등 격렬하게 항의하자 현지 정부가 토지 수용을 포기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진능현 진청진 광지촌으로 현지 주민에 따르면 1년 전부터 현지 정부는 부동산 개발 용지로 농지를 수용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지금까지 경찰대가 수차례 출동해 주민들을 폭행하고 구속하는 등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1시경 경찰대가 다시 마을에 나타나 주민 대표와 그의 부친을 강제 연행하자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4명의 주민이 중상을 입었고 수십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측도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경찰들과 현지 정부 간부 15명을 인질로 잡고 20대 이상의 경찰차와 관용차를 파괴했습니다. 당일 저녁 경찰 당국은 고문으로 늑골이 골절된 주민 대표와 그의 부친을 석방했고 이후 현지 정부가 토지 수용을 취소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자 주민들은 붙잡은 경찰과 간부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한 주민은 만약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복수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토지를 절대 내주지 않겠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난 21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팀을 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팀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아닌 푸정화 베이징 공안국장 겸 공안부부장이 주도하며 푸 국장이 시 주석에게 조사 상황을 직접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보도는 많은 해외 매체들에 의해 인용 보도됐으나 정작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해당 기사가 삭제됐으며 중국 관영 CCTV가 리트윗한 기사도 잇따라 삭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린츠 씨는 이는 중국 내 권력 투쟁이 아직도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별조사팀이 실제 하는지도 말하기 어렵다. 핵심은 그들이 할 수 있는지 정말로 조사해낼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저우융캉이 저지른 죄가 무엇이든 그도 중공과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저우융캉이 철저하게 조사를 받는다면 중공의 배도 전복될 수 있다. 그래서 소위 조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사평론가 란수는 보통 중공 관리는 부패에만 관련되지만 저우융캉은 수년 동안 정법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범죄는 부패를 훨씬 넘어 고문과 위증, 살인과 납치도 포함된다고 지적하고 흑사회 같은 암흑가 문제는 중기위 대신 경찰이 처리해야 한다. 저우융캉을 조사하는 목적은 사회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패 관리들은 중기위에 의해 쌍교 처분을 받아 단독 감금되어 신문을 받은 후 경찰과 경찰 당국에 인도됩니다. 그러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저우융캉 사건은 푸정화 국장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푸 국장은 이전에 우빈과 고용상 사건의 조사팀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우융캉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세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쓰촨에 재직했을 당시와 관련된 것으로 수십 명의 쓰촨 관리들과 기업가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석유 개통입니다. 지난 8월 말부터 중국 석유 고위 간부들이 옷을 벗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법 개통입니다. 지난 12월 우용원 전 후베이성 정법위 서기가 쌍교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정법위 관리들이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10월 28일 SOH 뉴스를 마칩니다. SOH